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완료를 발표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29분 마지막 군용기가 아프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켄지 사령관은 미군의 철수는 아프간에서 20년간 지속된 미군 작전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군이 떠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킬 수는 없다며 일부 미국 시민과 현지 협력자들이 아직 아프간에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아프간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통행에 대한 탈레반의 약속을 세계가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가운데 탈레반이 수도 카불 공항을 장악하고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31일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날이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우리는 강대국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한 이 순간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야간 추시경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마지막 미군이 카불에서 군용기에 탑승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AP통신은 탈레반 대원들이 미군 군용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30일 아프간 철수 완료를 발표하면서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불린 아프간 전에서는 약 2,500명의 미군과 24만 명의 아프간인이 사망했고 약 2조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에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공동 제출한 이 결의안은 15개의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 나라의 찬성으로 30일 채택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안보리의 결의는 탈레반이 아프간인과 모든 외국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발을 허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프랑스가 제안한 수도 카불에 유엔이 감독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다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탈레반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국제사회가 단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혼란을 부추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특수부대가 31일 새벽 이슬람 국가의 은신처를 급습해 11명을 사살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 당국은 최근 경찰 2명이 살해된 마퉁 지구에 대테러 부대가 투입돼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어 현장에서 자살 폭탄 벨트와 수류탄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작전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살해된 IS 대원의 국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퀘타는 최근 몇 년간 IS가 여러 차례 공격을 자행한 발루치스탄주의 주도입니다. IS는 현재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31일 보도에서 도쿄 의과치과대학 연구팀이 지난달 한 환자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N501S라는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변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8차례 보고됐고 일본에서 N501S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 변이 바이러스의 구조는 영국에서 발견된 알파 변이 N501Y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케우치 히로와키 도쿄의과치과대 부교수는 감염이 확산될 경우 일본 내에서 새로운 변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인 C12가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날 보도에서 연구진들이 남아공과 또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7개 나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이 변이가 더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태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키가 2m가 넘는 대왕벼 수확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재배를 시작해 9월 중으로, 그러니까 이제 곧 수확을 앞둔 이 벼는 작게는 1.8m, 큰 것은 2.2m 높이로 웬만한 사람들은 손을 뻗어야 닿는 길입니다. 줄기도 튼튼하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알칼이든 산성이든 토양 상태 관계없이 잘 자라서 666제곱미터당 수확량을 750에서 900kg으로 예상한답니다. 일반 품종의 벼보다 200에서 250kg 더 많은 양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요. 이 대왕벼가 자라는 동안에 그 아래 논바닥에서 물고기나 새우, 게를 키우는 벼와 생물의 공생동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에 물고기 풀어놓고 논둑에 다른 작물을 키우던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의 전통 농법을 접목한 것인데요. 내년에는 대왕벼의 재배 면적을 더 넓혀서 본격적인 공생농사를 시험한다는 관계 당국의 발표와 함께 중국 전역에서 지난 5월에 타계한 농업경제학자 위안룽핑 씨에 대한 감사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눈을 끌고 있습니다. 위안룽핑 씨, 벼 품종을 개발해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평소 쌀이 수수만큼, 이삭이 빗자루처럼, 나달이 땅콩만큼 커지는 꿈을 꾼다. 높이 자란 곡식 아래서 선선한 바람을 맞고 싶다고 했던 위안룽핑 씨의 꿈이 이루어졌다면서 대왕벼 재배 성공의 공을 위안룽핑 씨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일고 있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에서는 올 들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의 첫날 수요일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은 대부분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고요. 황해도와 함흥은 오전까지 비 내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낮까지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수요일 아침 상전이 6도에서 시작합니다. 장진 김영부는 9도, 청진은 16도, 함흥 17도, 원산 장전 18도입니다. 자강도 중강은 12도, 황해도는 17도에서 19도 사이, 평양과 남포 19도로 선선한 아침을 맞겠습니다. 비가 그친 평양은 28도까지 오르고요. 맑은 하늘의 신의주 구성은 31도, 함흥 26도, 청진 25도, 예산이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에 앞바다 쪽만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오후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The Cascade의 Rhythm of the Rain, 빗방울 리듬 뒤에 지구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She don't ca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마감시하는 하루 앞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록인 아프간 전쟁은 약 2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 다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작업이 완전히 끝이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30일 오후 3시 29분, 현지 시각으로 30일 밤 11시 59분, 미군의 마지막 C-17 수송기가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공식 종료일인 31일을 불과 1분 앞두고 약 20년 동안 주둔했던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도 철군 종료를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이륙했다면서 지금 아프간 상공을 날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은 화상으로 마지막 철군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간인 대피 작전과 약 20년에 걸친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가 이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지난 20년 동안 미군과 민간인 약 2,461명이 사망했고 2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면서 아프간에서 미국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맥킨지 사령관은 또 지난주에 미군 병사 13명이 ISK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전사했다면서 어떤 말로도 미군 장병들의 위대한 헌신과 수고를 기릴 수 없다고 침통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피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네, 맥킨지 사령관은 미국이 카불 공항을 통해서 대피시킨 민간인이 7만 9천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인은 약 6천 명이고요. 7,300명은 아프간 주민들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미국과 협력국이 함께 대피시킨 사람은 총 12만 3천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을 미처 나오지 못한 사람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탈레반의 정권을 피해서 탈출하려는 아프간 주민들도 있는데요. 맥킨지 사령관은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 대부분은 탈출을 원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대피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네, 100명대에서 200명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오후에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 당국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등의 접촉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연락이 두절되는 등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임무는 군사에서 외교로 바뀌었다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아프간에서 나오길 원하는 미국인들과 현지 협력자들은 모두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철수를 하면서 그러면 아프간에서의 외교 활동도 중단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0일을 기해서 아프간에서의 외교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신에 카타르 도하로 임무를 이전하고 조만간 이를 연방의회에 통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간 관련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탈레반의 향후 태도 여하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카불에서 대사관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자, 탈레반은 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마지막 미군 수송기가 이륙하자 이 카불 곳곳에 촛불을 터뜨리고 허공에 총을 쏘면서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비울라 무자헤드 탈레반 대변인은 31일 카불 공항을 방문한 후에 탈레반은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길 원하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남긴 무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민간인 대피 작전이 진행되고 있던 카불 공항에는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CRM을 포함해서 항공기, 험비 등 군 장비들이 대거 있었는데요. 맥킨지 사령관은 미군 당국이 마지막 철수 직전에 이 시스템들이 사용되지 못하게 무력화하거나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그동안 아프간 정부군에 조달했던 무기 군 장비들이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다시 빗장을 거는 분위기입니까?
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31일 회원국들의 미국을 여행 안전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미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제한할 걸 권고했습니다. 지난 6월에 EU가 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해제한 지 두 달 만입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안전국 명단에 들어가려면 최근 2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75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네, 하루 평균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평균 15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이는 올해 지난 1월과 2월에 최정점에 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건데요. 코로나 관련 입원 환자도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EU의 권고를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EU 발표는 권고에 불과하고요. 개별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미국을 코로나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미국발 입국자들에게는 자가 격리를 의무화해왔습니다.
네. 자, EU가 미국 말고도 명단에서 뺀 나라가 더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도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EU가 여행 안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한국과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17개 나라입니다. 네,
일본도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 일본은 장애인 올림픽 대회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대회를 전후로 해서 코로나 감염증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31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3,600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코로나 청정국으로 불렸었는데요.
네, 뉴질랜드는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와 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도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는 긴급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31일 확진자가 49명으로 떨어지면서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12살 이상은 다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도 나왔네요.
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부스터샷,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을 시작한 나라인데요. 29일부터 이 백신 접종 대상을 12살 이상 전체 연령대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백신은 두 차례 맞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러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백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이 아이들에게도 추가 접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12살 이상은 누구나 2회차 접종 후에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혜라면서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지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국가의 추가 백신 접종은 이기시대 발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가 접종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추가 접종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구명조끼를 더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네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자국 국가신문출판사 NPPA가 공개했다고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네, 청소년이라면 구체적으로 나이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네, 나이대로는 18살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18살 미만, 17세까지는 일주일에 모두 합쳐서 최대 3시간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1시간씩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휴일에는 같은 시간대에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9년에 나온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평일에는 하루 1.5시간, 휴일에는 3시간씩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훨씬 허용 시간을 줄인 겁니다.
네,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뭐 다양한 기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기기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손전화라든지 판형 PC 등 어떤 기기를 사용하건 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MPPA, 국가신문출판사 측은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MPPA 대변인은 이 신화통신에 청소년들은 조국의 미래라면서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보호하는 게 인민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번 조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이름으로 게임을 할 경우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MPPA 측은 온라인 게임 접속 시 반드시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라고 이 게임 업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온라인 게임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런 말도 있었죠?
네, 지난 3월에 시 주석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당시에 보건과 교육 분야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화통신 산하 경제참고부가 지난 8월 초에 온라인 게임을 영적인 아편이라고 부르면서 중국 10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추정 매출이 약 450억 달러가 넘는데요. 이는 미국의 게임 시장을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신화통신 보도가 나오자 중국의 온라인 게임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중국 정부가 게임 업체를 포함해서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추싱 등 중국 내 거대 인터넷 기반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최근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내놓은 증오 범죄 연례 통계 내용 살펴보고요. 미 연방교육부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민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 소식, 이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30일 증오 범죄 연례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오 범죄는 약 7,760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6% 증가했고요. 또 지난 2008년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증오범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증오범죄는 영어로 hate crime이라고 하는데요. 혐오범죄라고도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혐오나 편견이 동기가 돼서 살인이나 상해,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일컫는데요. FBI는 이 증오의 대상을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과 성 정체성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FBI는 어떤 근거로 이 혐오 범죄와 관련한 통계를 발표하는 겁니까?
네, 1990년에 제정된 증오범죄 통계법에 따라서 FBI가 매년 이 전국의 증오범죄 통계를 집계 공개하는 건데요. 미국 각 지역의 사법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증오범죄 현황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통계의 경우 FBI가 전국 15,000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법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제출하지 않는 기관들도 상당수 있고요. 따라서 실제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FBI 보고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통계 내용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자 우선 이번 보고서에서는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이 특정 인종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2,750건이 넘으면서 전해인 1,900여 건에 비해 800건 넘게 증가했는데요. 자, 인종적 혐오에 따른 전체 증오범죄 약 56%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려서 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도 늘었는데요. 2016년 약 160건에서 270여 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체 증오 범죄 가운데 이렇게 뭐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싫어서 공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가 전체 증오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에 달했는데요. 전년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성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와 13%를 차지했습니다.
네, 범죄 유형별로도 좀 살펴볼까요?
예, 자,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총 7,400건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협박이 53%로 가장 많았고요. 단순 폭행이 약 27%, 가중 폭행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증오가 동기가 된 살인 사건은 22건, 강간은 1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증오 범죄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몇 명이나 발생을 한 겁니까?
예,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지 증오 동기로 피해를 본 사람은 만 명이 넘고요. 복합적인 동기로 인한 피해자도 330명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0여 년 만에 증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 당국은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예,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은 연방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30일 보고서와 관련한 성명에서 2020년 보고서는 포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합니까?
예, 지난해 인종이나 민족, 성적 지향이 동기가 된 증오 범죄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지역 사회에서 봐오고 또 들어왔던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FBI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종적 동기를 비롯한 이 모든 증오 범죄는 미국 사회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안은 내놓았습니까?
예, 갈랜드 장관은 주를 비롯한 지역 경찰 당국이 증오 범죄를 조사하거나 추적하는 걸 돕기 위해서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법무부 역시 증오 범죄와 관련한 검토를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 증오 범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증오 범죄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단 이유로 코로나 사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이 늘어났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법안이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증오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가속할 수 있도록 이 법무부의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고요.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법 집행기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교육 현장에선 다름 아닌 마스크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데 대한 찬반 논란이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해당 논란에 직접 개입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5개 주를 상대로 민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30일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금지한 주의 조처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5개 주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유타,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이렇게 5개 주입니다. 이들 주는 지역교육당국이 개학을 앞두고 안전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 공화당 소속인 주지사들이 나서서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했는데요. 교육부가 30일 이들 5개 주 당국에 서한에 보냈습니다.
서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까요?
예, 교육부는 서한에서 이번 조사는 주의 조처가 연방법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릴 경우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은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조처로 인해서 교육청이 이 장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요. 이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10개가 넘는 주에서 마스크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교육부가 서한을 보낸 이 5개 주 외에도 플로리다, 텍사스, 아칸소, 아리조나 이렇게 최소한 4개 주에서도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싼 비슷한 내용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스크 논쟁이 정치적인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지역사회 관념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게 교육청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마스크 착용은 가족의 선택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는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 역시 주지사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할 학생들의 권리와 오는 가을 모든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세운 지역 교육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오는 9월 14일 게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합니다. 뉴섬 주지사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에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이후 주지사 소환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하고요, 주지사 소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 코로나 팬데믹 대처 과정에서 뉴섬 주지사가 시행했던 이 강력한 방역 대책에 많은 사람이 반발한 겁니다. 이 셧다운 정책으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식당 주인 그리고 점포 운영자들이 뉴섬 주지사의 정책에 불만을 품게 됐고요. 자, 여기에 주민들에게 직계 가족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주문해온 뉴섬 주지사가 정작 자신은 지난해 11월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열린 이 절친한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던 사실이 뒤늦게 폭로가 되면서 이 사건이 소환 운동에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섬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에 서명을 했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를 성사시키려면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나온 유효표의 12%인 149만 5천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실은 약 172만 건의 서명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 투표용지에는 총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길 바라는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지사가 소환되면 누가 그를 대체하길 바라는가입니다. 자, 첫째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게 되면 주지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새로운 주지사가 됩니다.
예. 그러면 소환 투표에는 지금 몇 명의 후보자가 등록돼 있습니까?
네, 뭐 후보 수가 40명이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총무장관실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총 46명의 후보자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후보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명이 사퇴해서 현재는 45명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보자 중에서는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올까요?
예, 라디오쇼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은 공화당 소속의 레리 엘더 후보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538가 지난 2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엘더 후보는 지지율 21%로 다른 후보자들을 1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번 주민 소환 투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소환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7개인데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서베이 USA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환 반대가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유가브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에 따르면 소환에 대한 반대는 52%, 찬성은 48%로 나왔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주민 소환 투표로 인해서 주지사가 바뀌었던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가 소환 투표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고요. 이후 135명의 후보 가운데 유명 배우 출신으로 공화당 소속인 아놀드 슈왈제네거 후보가 새로운 주지사가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올 들어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국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해당 세율을 15%로 해서 세금 구멍을 메우며 각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국제 최저 법인세율은 각 나라가 설정할 수 있는 법인세의 하한선을 뜻합니다.
Loopholes in the international tax rules also allowed multinationals to artificially yet legally.
각 나라가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거대 기업이 법인세가 더 싼 나라를 찾아다니며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빼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국적 기업이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지역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많은 나라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림으로써 이런 경향을 부채질했고 그 결과 세원이 소진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 G20 등은 최저 법인세를 도입해 거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원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Wikipedia lists 82 countries considered to be tax havens. From Switzerland to Panama.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1980년에 약 40%에서 2020년에는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법인세를 내리면서 공공투자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당초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12% 수준에서 논의했습니다. 만약 국제 최저 법인세율이 실현되면 법인세를 낮춰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했던 나라들은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법인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소지한 나라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이 얻은 이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최저 법인세율이 15%고 어떤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10%인 지역에서 세금을 냈다면 이 기업은 본국에 5%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합니다. OECD는 최저 법인세를 실행하면 다국적 기업들이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에 달하는 법인세를 더 낼 것으로 추산합니다.
Some American corporations have been accused of not paying their fair share of taxes.
하지만 이런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토나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외부 투자가들의 관심을 불러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법인세가 가능한 한 세금 경쟁을 없애 자체 조세 기반을 확보하려는 발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나라를 힘으로 밀어붙여 경쟁에서 배제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패닉 앳 더 디스코가 부르는 하이 홉스로 잠시 쉬어갑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음 황위를 계승할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라예보 출신으로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청년 7명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려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극단주의 청년 가운데 한 명이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탄 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폭탄은 목표물을 벗어났고 대공 부부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암살 시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극단주의 청년이 대공 부부가 탄 차 앞으로 뛰어들어 총을 쏘았습니다.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아내는 총을 맞고 쓰러졌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공 부부의 시신은 다음 날 오스트리아 빈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벌어진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유럽 전역에 빠른 속도로 전쟁의 기운이 감돌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대륙은 군대와 전투, 그리고 죽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유럽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유럽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발생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차기 황위 계승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은 전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페르디난트 대공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암살 사건이 있고 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포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유럽을 뒤덮고 있을 때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동맹관계였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도와 함께 싸우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동맹국들이었습니다. 동맹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독일은 러시아에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독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러시아와 가까운 동맹국인 프랑스에도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중립국인 벨기에를 가로질러 군대를 진군시켰는데 이 일로 이번에는 영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영국은 1839년 런던 조약에 따라 벨기에의 중립성을 보호하려 했는데요. 독일이 벨기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자 며칠 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차례로 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불과 일주일 안에 유럽 나라들 대부분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제1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은 힘의 균형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고 다른 한쪽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가 협약을 맺은 3국 협상국들입니다.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들은 이 두 세력 중 어느 한쪽 편을 들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불가리아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은 동맹국 쪽에 서서 싸웠고요. 이탈리아와 루마니아, 포르투갈, 그리스는 협상국에 합류해 연합군을 이뤘습니다.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지만 미국은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전쟁에 참여하거나 참전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즉시 미국의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미국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에 공감할 수도 없고 미국이 전쟁에 참여할 만한 어떤 명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의 일반 대중은 유럽 나라들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립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와 미국에 정착한 선조를 둔 후손들은 자기 가족의 뿌리가 있는 나라를 지지했습니다.
수적으로 본다면 독일 출신보다는 영국과 프랑스 출신 미국인이 훨씬 많았는데요. 겉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과 거리를 두고 싶어 했지만 속마음은 자신의 출신 국가를 지지했던 거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중립이었습니다. 미국은 중립을 지키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쪽 세력 모두와 무역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은 전쟁에서 빨리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프랑스라는 아주 강력한 두 적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동사 run, R-U-N, run의 다양한 뜻 살펴보겠습니다.
Run. It has more meanings than any other word in the English language.
Run은 영어에서 다른 어떤 말보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many are guessable by how they are used.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따라 추측해야 합니다. Run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so fast.
그는 정말 빨리 달립니다. 달리다 라는 뜻으로 run이 사용됐습니다.
He runs so fast.
이번에는 운영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an investment bank in New York.
그는 뉴욕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마하다라는 뜻으로 run이 사용된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그는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이번에는 작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이 프린터는 지난달부터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이번에는 run이 서둘러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 들어보겠습니다.
Would you run to the store?
가게에 빨리 다녀와 줄 수 있어요?
Would you run to the store for me? I need socks.
날 위해 가게에 서둘러 가줄 수 있어요? 양말이 필요해요.
Would you run to the store for me? I need socks.
It's almost 5 o'clock, and I still need to run to the post office.
5시가 거의 다 됐네요. 나는 여전히 우체국까지 빨리 가야 해요.
Here, run means to make a quick trip to a place to get or buy something.
여기서 run은 무언가를 얻거나 사기 위해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You can, for example, run to a post office, a store, or somewhere else.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상점 또는 다른 곳에 가려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려간다고 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서두르겠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run이 달리다, 운영하다, 출마하다, 작동하다로 사용된 경우의 문장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He runs so fast. He runs an investment bank in New York. He is running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is year. This printer hasn't been running well since last mont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run의 다양한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